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도발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최근 발생한 무장 반란과 관련해 러시아 국민들은 전례 없이 단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정치권과 사회 전체는 무장 반란 시도의 연합전선을 통한 대응으로 조국의 운명에 대한 단결과 높아진 책임감을 명백히 보여줬다면서 러시아는 자신감 있게 저항하고 있으며 외부의 압력과 제재, 도발에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반란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지도부를 지지한 SCO 회원국들의 사의를 표하는 한편 서방의 제재에 맞서 SCO 회원국들과의 무역에서 지역 통화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달 말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뒤 처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연설에서 특정 세력을 지목하지 않은 채 중국은 패권주의와 무력 외교에 반대한다면서 디커플링, 탈동조화와 공급망 파괴, 일방적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강조하면서 이 구상이 역내 협력과 무역,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지난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된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번 회의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오는 18일 만료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유는 러시아 농업은행을 국제금융망에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인 러시아 농업은행에 대한 유유의 이런 움직임은 흑해 곡물 협정 보호가 목표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러시아도 관련 질문에 흑해 곡물 협정 이행과 관련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도 보도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면서 다만 유엔 관계자들이 유럽 등 여러 나라들과 러시아로부터의 식량과 비료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곡물 수출로를 보존하기 위해 러시아의 어떠한 양보도 해선 안 된다면서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겐나디 가틸로프 제네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흑해 곡물 협정의 연장을 위해 러시아가 제시했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보이는 것들은 현상 유지에 동의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체결된 흑해 곡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봉쇄된 우크라이나 항구 세 곳에서 곡물 수출을 재개하고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를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협정은 지난해 11월과 올 3월 각각 연장됐으며 양측은 지난 5월 17일 2개월의 추가 연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주에 대한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으로 적어도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9분경 러시아가 수미 시내 중심가를 겨냥해 이란제 샤히드 136 드론 4대를 발사했습니다. 수미주 군사행정청은 이 공습으로 아파트 2개동과 행정용 건물 1개동이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수미주는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적이 오늘 이란제 드론으로 수미의 도시에 또 다른 테러 공격을 가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고품질 방공체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일대에 오늘 드론 공습이 있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날 아침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지역과 뉴 모스크바 소재 시설들에 대해 드론 5대를 동원해 테러 공격을 시도했다면서 4대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그리고 나머지 1대는 오딘초보시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에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것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네덜란드의 운하,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 등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유구한 문화유산 자랑하는 나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관광 인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오버투어리즘 정책인데요. 코로나 대유행 기간이 거의 억제시다시피 했던 그 세계인들의 여행 수요가 하늘길이 열림과 동시에 봄물 터지듯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또 여름 휴가철이 겹쳐서 관련 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외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관광지의 질서와 청결 문제, 문화재나 자연훼손을 막을 수 없는 관리 문제 등은 여행지, 관광의 존속 문제였습니다. 또 늘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오히려 사생활 보호를 호소하는 현지인 문제, 장기 체류자들에 밀린 도시의 그 주택 문제 등이 과잉 관광객으로 인한 폐해였습니다. 관광지에 일일 입장객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기본으로 관광세를 매겨서 문화재 보호 관리에 애를 쓰고 또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처가 시행됐고요. 인터넷에 특정 명소를 검색하면 인근의 다른 지역을 알리는 홍보 자료로 자동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고 대체 도시의 식당과 숙소 등 시설 활성화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그러니까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잃지 않으면서 또 다른 관광지로 유도하고 인근 도시의 발전도 꾀하는 일석다조의 오버투어리즘 정책이 세계 관광산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독립기념일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9시 7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6도고요.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5일 수요일에 북한 모든 지역 흐리거나 비 내리다가 낮에 대부분 그칩니다. 하지만 함경 북도 지역 그리고 삼지연은 밤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비의 양은 50에서 100mm 정도고요. 황해도 지역은 150mm까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33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이 29도, 개성, 신의주, 중강의 낮 최고 기온 30도고요. 함흥과 원산이 최고 33도까지 오릅니다. 청진 22도, 예산은 26도가 낮 최고 기온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서해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0.5에서 2m입니다. 7월 5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내 군사작전이 막바지에 달했다고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이 외국에 있는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포상금을 내걸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냈군요.
그렇습니다. IAEA는 4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이 방사능 영향이 무시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기시다 총리 IAEA 그로시 사무총장 만나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일본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또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고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에 이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계속 설명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 만나기 전에 외무상도 만났네요.
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앞서 만났습니다. 그는 하야시 외무상을 만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고서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IAEA 작업을 요약했고 이걸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한 장을 기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야시 외무상은 이 안전과 규제 측면 검토에 있어 이 IAEA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이제 IAEA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IAEA 측은 계속 원전 현장에 있을 것이고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등 방류 단계 동안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안전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될 그 오염수 방류 작업도 지켜보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IAEA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오염수 방류 절차에 관련된 국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보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IAEA가 최종 보고서에 담을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몇 차례 중간 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IAEA가 이때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만든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몇몇 항목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결론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런 평가들을 근거로 IAEA가 결국엔 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자, 언제 시작합니까?
네, 일본 정부는 방류를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 것인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류에 형식적으로 남은 절차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인데요.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승인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일본은 그동안 원전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라 처리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염수를 ALPS 즉 다핵종 제거 설비에 넣어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거의 다 걸러서 바다로 내보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그 다핵종 제거 설비가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없애지 못한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이걸 바닷물로 희석하면은 이 삼중수소 농도를 허용치 이하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국에서 이 외국 언론인들을 불러놓고 한 설명회에서도 자신들이 처리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원전에서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오염수에서 검출되는 것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설명을 해도 사실 일본 안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 후쿠시마 근어에서 조업한 어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어민들이 반대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어민단체들은 지난 2011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이 몇몇 나라가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에 이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염수 방류가 이런 노력을 무위로 돌릴 것이라면서 장기간 방류 계획에 반대해 왔습니다.
네. 자, 그동안 중국, 한국 등 주변 나라들이 이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일본 주재 중국 대사는 이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통행증이 될 수 없다면서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일본 측이 자신들 길을 가겠다면 모든 후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IAEA가 이 최종 보고서를 조급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토론을 다음 소식입니다. 요르단강 서안 내 군사작전 마무리 단계라고 이스라엘 정부 고위관리가 시사를 했네요.
네, 차치 하네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작전이 설정된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 안에 있는 제닌 난민촌에서 3일부터 군사작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작전의 그 공격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고요?
네, 지난 20년 이래 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진행된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격렬한 작전이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이번 작전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사상자가 10명 그리고 중상 20명을 포함해서 10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소속 전사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고 다른 조직인 하마스 측에서는 1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망자 5명은 민간인인지 반군인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격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작전이 로켓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급증한 총과 폭탄 공격 배후에 있는 이란이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반군들이 그 제닌 난민촌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난민촌에 하마스와 파타 그리고 이슬라믹 지하드 반군 수백 명이 살고 있고 이들이 다양한 장애물과 또 이스라엘군 공격에 대비한 감시 초소를 세워서 난민촌을 요새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닌 난민촌과 또 같은 이름을 가진 주변 마을은 지난 2000년대 초에 발생했던 인티파타 팔레스타인 2차 봉기에서 이 팔레스타인 군사 활동의 온상이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최근에 폭력 사태가 자주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폭력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제닌 난민촌하고 주변 마을이 발화점이었는데요. 1년 이상 이어진 폭력으로 올해만 팔레스타인 사람 1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난 20년 이래 가장 많이 희생자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해서 적어도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자, 이번 작전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 작전을 전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요르단강 서안 안의 사무실과 상점들은 이스라엘군 작전에 항의 파업하자는 촉구에 호응해서 4일 모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3일 이스라엘 자위권을 존중하지만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는 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은 이 모든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 당국이 해외에 있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 정보에 현상금을 걸었군요.
네, 홍콩 경찰이 3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된 해외에 있는 유명 민주화 활동가 8명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포상금으로 100만 홍콩 달러, 미국 돈으로는 약 12만 달러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운동가는 지난 2019년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진압되고 이듬해 중반에 중국이 전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자 홍콩을 떠났습니다. 이 시위는 이른바 홍콩 송환법에 반대해서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홍콩 당국이 보상금을 건 사람들 누굽니까?
네, 레이선 노, 에나 쿼크, 핀 라우, 전 입법회 의원이었던 데니스 쿼크와 테드 후이, 네, 변호사이자 법학자인 케빈 얌, 노조 활동가 멍시우 텟, 그리고 인터넷 농객인 엘머 위엔시 등입니다. 이들은 현재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등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얌 씨는 호주 시민입니다.
네네. 자, 홍콩 당국이 이 사람들한테 적용한 혐의 어떤 건가요?
네,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이 혐의에는 법원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 8명 가운데 몇몇은 정부 전복, 그리고 정부 전복과 분리를 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외부 세력과 손을 잡았거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3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국가안보부서 책임자인 스티브 리 씨는 이들 운동가가 홍콩 이익을 훼손하고 일부는 특히 판사들이나 검사들을 겨냥하는 등 관리들을 위협하기 위한 외부 지지 제재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을 내건 그 운동가들이 지금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홍콩 경찰들이 이들을 체포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네, 경찰 당국도 이들이 해외에 있으면 체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리 씨는 우리는 그들을 쫓는 걸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보상금이 걸린 인사들 쪽에서는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케빈 얌 씨는 로이터 통신에 자신은 계속 폭정을 비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드 후이 전 의원은 AFP 통신에 보상금이 해외에 있는 홍콩인 공동체를 겨냥한 중국 공산당 박해의 무게에 더해졌다면서 이것은 중국이 점점 더 극단적인 권위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한테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운동가들이 머물고 있는 나라가 있죠. 미국, 홍콩, 그리고 호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 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홍콩 당국이 호주에 있는 이들을 비롯해 홍콩 민주화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호주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에 관한 계속 우려를 나타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사람들은 해외에 빠져나가서 지금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홍콩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네, 경찰 당국이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260명이 체포됐는데 이 가운데 79명은 정부 전복과 테러리즘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방의 많은 나라들, 인권단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몇몇 나라는 지난 1997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합의한 일국 양제 방식에 따라 보장된 이 권리와 자유를 이 법이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은 이런 비판에 개의치 않은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홍콩과 중국 당국은 이 홍콩 경제 성공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안정을 이 국가보안법이 회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올해는 나쁜 대기질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축하 행사를 기획한 도시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 이른바 레거시 입학 폐기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노숙자가 연10%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오늘 7월 4일 미국의 생일 독립기념일 소식부터 보죠.
네, 올해 미국의 247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도시와 마을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하 행렬과 콘서트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를 즐기죠.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또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 휴양지마다 북적이고요. 특히 밤이 되면 화려한 불꽃놀이 행사가 벌어져 미 전역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네. 독립기념일에 백악관에서도 축하 행사 열리죠.
예, 백악관이 주관하는 독립기념일 행사는 미국의 오랜 전통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일 백악관에서 전국 교육협회와 행사를 가진 후 저녁에는 군인과 퇴역군인들, 군인 가족들, 의료 종사자 등을 초청해 성대한 바비큐 파티를 열고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또 백악관 앞 내셔널몰에서는 콘서트와 성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요. 이 불꽃놀이는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중심가에서는 오랜 전통의 독립기념일 행렬도 벌어집니다.
자, 미국의 독립기념일 역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날입니까?
예,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6년 7월 2일 식민주 대표들이 모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정하고요. 이틀 후인 7월 4일 대륙회의가 저한 상황, 즉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결정을 알리는 독립선언문을 승인하게 되는데요.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네, 그러면 독립기념일을 지금처럼 뭐 처음부터 축하를 한 겁니까? 성대하게?
네, 독립선언문이 나오고 1년이 지난 1777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시에서 처음으로 독립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필라델피아시는 이날 축포를 쏘고 종을 울리며 축하했고 밤에는 불꽃놀이도 했습니다. 이제 후 시간이 흐르면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관행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는데요. 이 독립기념일이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이 법정 공휴일이 된건 지난 187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꽃놀이가 뭐 처음 독립기념일이 제정됐을 때부터 이어오는 전통이네요.
맞습니다. 뭐 북한에서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 날이 새해나 태양절이라면 미국에서는 단연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불꽃놀이 판매가 또 급증하는데요.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도 열리지만 동네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불꽃놀이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 불꽃놀이 관련 소비가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 화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 2000년 미국 소비자들이 폭죽에 소비한 돈이 4억 700만 달러였는데요. 2022년에는 무려 2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폭죽 판매량이 급증했는데요. 팬데믹으로 공공 불꽃놀이 행사가 취소되자 개인적인 구매가 늘면서 이 폭죽 매출이 지난 2019년 1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9억 달러로 껑충 뛴 겁니다. 협회 측은 올해 매출은 1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뭐 동네마다 불꽃놀이 소식이 들리면 찾아가기도 하고 멀리서 봐도 참 화려하고 좋은데 이게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지요.
맞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미국인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지난 2022년 불꽃놀이를 하다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만 명이 넘고 11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3분의 1이 15살 이하 어린이들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꽃놀이 안전교육과 관련한 자료나 영상이 배포되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특히 올해는 이 불꽃놀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네, 독립기념일은 불꽃놀이 때문에 1년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날 가운데 하나인데요. 워낙 많은 폭죽을 터뜨리다 보니 대형 산불에 버금가는 양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이미 미국의 많은 지역의 공기가 오염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불꽃놀이가 대기질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고 있는 겁니다. 연방환경청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소한 절반 주의 공기질 상태가 보통 또는 나쁨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축제일에 또 불꽃놀이가 빠지면 또 아쉽기만 할 텐데요.
맞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전통적인 불꽃놀이는 취소하는 대신 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도시들이 등장했습니다. 대기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드론, 즉 무인기 쇼를 펼쳤습니다. 폭죽 대신 드론이 다양한 형상으로 밤하늘을 수놓은 겁니다. 또 콜로라도주 에스펜 등에서는 독립기념일 밤에 레이저쇼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 정책과 관련해서 변화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정책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온 주요 대입 정책이 폐기됐는데요. 자, 이제는 동문자녀 입학 우대 정책, 이른바 레거시 입학 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입학 제도 어떤 겁니까?
예, 영어로 레거시는 유산이란 뜻인데요. 레거시 입학은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 등의 대학 입학을 우대하는 일종의 특별 전형입니다. 이 최고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여러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왜 폐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백인들이 대부분 레거시 제도의 특혜를 누리고 있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에 비해 레거시 입학이 더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보스턴 지역 비영리 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3일 흑인과 라틴계를 대변하는 세 단체를 대신해 하버드 대학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교육국 산하 민권 담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자,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 하면서 제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민권을 위한 변호사 측은 성명을 내고 하버드대의 기부자나 동문자녀 입학생 중에 거의 70%가 백인이며 이들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6배 정도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약 28%가 부모나 다른 친척이 하버드대학에 다닌 동문자녀라며 하버드대학이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를 선호하면서 백인들이 압도적인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유색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 가족의 성이나 은행 계좌의 규모가 능력의 척도가 돼서는 안 되며 대학 입학 절차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곳이 연방교육부네요.
예, 교육부가 이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하버드대가 연방 자금을 받는 한 레거시 입학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만약 하버드대 입시 과정에서 레거시 입학이 사라진다면 더 많은 유색인종 학생이 하버드대에 입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버드대는 이번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대학 입학에서의 다양성 문제가 요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진 소수계 우대정책도 이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 있어 소수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왔다는 논란이 일었고요. 결국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대학의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레거시 대학 입학 제도 폐기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레거시 입학 제도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시작이 됐다고요.
예, 미국 최대 민권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는 3일 전국 대학의 다양성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내 530여 개 공립대학과 1130여 개 사립대학에서 레거시 입학 제도를 종식하고 인종적으로 편향된 입학시험을 없애는 한편 다양한 교수진을 모집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멘토링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갑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노숙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최근 이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실시된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노숙자 수가 7만 5,5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약 4만 6천 명이 로스앤젤레스시 안에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카운티 전체로 보면 노숙자 수가 연9% 증가했고요. 로스앤젤레스시만 고려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10%나 증가한 겁니다.
네. 이 노숙자 가운데서도 뭐 실제로 거리에서 먹고 자고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지요?
예,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이들과 차량에서 자는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계된 건데요. 이중 거리에 나온 노숙자 수가 카운티 기준 5만 5천 명 이상으로 14%나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보호시설에 있는 노숙자 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탓에 지금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텐트 친 노숙자들 보는 게 아주 흔해졌다고요.
예, 뭐 시내 거리와 공원할 것 없이 노숙자들이 친 텐트가 들어차 있는 걸 쉽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스키드로우라는 동네에는 전체 거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텐트에 거주하는 걸로 앙병 높은데요. 뭐 시청 바깥 포장도로와 공원은 물론이고요. 그외 교외 지역과 고속도로, 육개 아래에서도 텐트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노숙자 문제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정말 골치 아픈 숙제이지요.
맞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2015년부터 카운티 기준 노숙자 수가 70% 늘었고, 시에서는 무려 80%가 늘었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일이 노숙자 위기 대응을 위한 주 비상사태 선포였습니다. 이후 베스 시장은 지난 4월 집이 없는 이들을 위한 쉼터와 치료 프로그램으로 시 예산 13억 달러를 할당한 바 있습니다. 이중약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인사이드 세이프라는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에게 모텔 객식을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를 통해 영구적인 주거지를 갖게 하는데요. 6월 초 기준 베스 시장은 현재까지 프로그램에 14,000명이 넘는 사람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던데, 로스앤젤레스의 그 베스 시장은 이번 수치 발표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베스 시장은 지난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수치는 노숙자 문제를 위기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방대하지만 지역 주민을 실내로 데려오는 한편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두 가지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베스 시장은 마약류 양용 남용과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숙자 문제를 끝낼 수 없다며 이는 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노숙자들이 약물 남용, 정신질환 문제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약 30%의 노숙자들이 약물 남용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25%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근본적인 얘기 하나 더 여쭤보죠. 노숙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예,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주로 꼽히는데요. 지난달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가 발표한 캘리포니아주 노숙자 관련 자료를 보면 노숙자 90%가 과거 집에 가지고 있었고, 그중 75%가 집을 잃은 후에도 계속 한 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9명은 높은 집값이 노숙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이 연구로 그동안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노숙자들이 다른 주에서 왔다는 유언 비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분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위원회가 보고하기로 한 법안은 본회의 심의에 올라갑니다. 이 본회의 심의는 각 원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특히 하원은 이를 위해서 특별 규칙을 만듭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여섯 번째 순서로 본회의 심의 규칙 제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Rules Committee will come to order. It's unfortunate that we have to be here today, but the action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ke that necessary. And he undermined our democracy. He acted in a way that rises to the level of impeachment. That is why we are considering H. Res. 755 today, a resolution impeaching Donald John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Congress has
2019년 12월 17일 하원 규칙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짐 맥거번 위원장은 모두 발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규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심리 규칙을 논의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한 법안은 각 원 의안 목록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원은 각각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상원에서는 만장일치 동의 결정으로 정하고 하원에서는 특별 규칙에 담깁니다. 먼저 하원 특별 규칙은 규칙위원회가 단순 결의안 형태로 만듭니다. 특별 규칙은 일반 토론 시간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허용할지 또 법안 수정안을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또 특정 수정안에 관한 토론을 제한하기도 하고 특정 조문이나 수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 의사 진행상 의의 제기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원 특별 규칙은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승인됩니다. 하원 본회의에서 규칙위원회가 보고한 특별 규칙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원에서는 만장일치 동의 결정으로 주요 법안 본회의 심의에 적용되는 조건들을 명시합니다. 이 결정은 토론 시간을 제한하거나 수정 절차를 구성하고 하원 특별 규칙처럼 특정 조문이나 수정을 겨냥한 의사 진행상 의의 제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원에는 하원 규칙위원회에 해당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 내용을 상원 다수당 대표가 소수당 대표 조언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 협상합니다. 협상은 사적인 회의에서 하고 아주 드물게 본회의에서도 합니다. 만장일치 동의 결정은 본회의에 나온 모든 의원이 찬성해야 승인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결정이 승인되지 않으면 모든 의원은 본인 우려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를 수정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여섯 번째 시간으로 본회의 심의 규칙 제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일본의 새 정부는 온건파인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가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전쟁 장관은 팽창주의자인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급진파가 정권을 잡은 일본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프랑스에 강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영국이 중국 남서부 도시 충칭으로 가는 버마로드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미국과 일본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1940년 하반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금속과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중국에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측 관리들은 영국과 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비밀리에 만나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공동 방위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미국과 일본은 오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협상으로 아시아 남부 지역에 대한 일본의 공격 개시가 지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공격이 늦춰질 경우 일본 내 온건파 지도자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동안 미국의 이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새로 침략 행위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시아의 긴장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1941년 중반 독일 나치군이 소련을 공격했습니다. 독일의 공격으로 러시아는 동부 국경 지역에서 어떤 전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인도차이나 남부를 자유롭게 침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인도차이나 침공에 세 가지 주요 조처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일본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둘째, 필리핀 군대를 미국 지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일본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정부 내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고노에 총리 같은 온건파 지도자들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한 번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과 해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유럽 세력을 영구적으로 몰아내도록 전쟁을 벌일 때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은 1941년 마지막까지 계속됐습니다.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 관계는 미국과 독일 베를린의 나치 정부만큼이나 적대적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군 당국자들은 일본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이 입수한 비밀 정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지 않는 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당국자들은 일본의 공격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 대부분은 일본이 일본 남쪽을 공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일본군 수뇌부는 미국의 주요 태평양 군사기지인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거대한 미국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근현대 전쟁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습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항공모함 여러 척을 포함한 일본 함대가 은밀하게 서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은 거대한 미국 해군과 공군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발사했습니다. 그 시각 미 해군 병사들은 잠을 자거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선전 포고도 없이 자행된 갑작스러운 공격은 모두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군 기지 밖에 있는 일부 미국인은 하늘을 나는 일본 전투기를 보면서 새 항공기로 비행 훈련하는 미국 공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리는 총소리와 폭탄 소리가 모두의 심장이 틀렸음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비행기는 불과 몇 분 만에 강력한 미군 전함 6척을 침몰시키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폭격으로 미 해군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은 하와이에 있는 미국 항공기의 반을 파괴하거나 손상했습니다. 미군은 일본의 기습 공격에 너무 놀라 제대로 전투를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입은 타격에 비해 일본의 손실은 아주 적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파괴는 완벽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자세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 정부는 진주만에서 입은 엄청난 군사력 손실에 관한 진실이 알려지면 미국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다음 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일본에 대한 선전 포고를 요청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표현하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y, guess what happened to me yesterday? You won't believe it.
Oh, tell m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when suddenly I bumped into my favorite celebrity group, Blackpink.
No way. Are you serious?
That's incredible. What did you do?
I was floored. I couldn't believe my eyes. I stood there, frozen for a moment, trying to process what just happened. Then I mustered up the courage to approach them and ask for a selfie.
너무 갑작스럽게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서 어안이 벙벙했다.
I was floored.
뜻밖의 어떤 일, 특히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면 바닥에 벌렁 눕게 됩니다.
Floored.
바닥에 누운 상태를 생각하시면 어안이 벙벙하다.
I was floored. I was floored when I bumped into Blackpink.
나는 블랙핑크와 갑자기 마주쳤을 때 어안이 벙벙했어요.
Bumping into Blackpink floored me. I couldn't even breathe. Bumping into Blackpink floored me.
블랙핑크와 갑자기 마주친 것은 나를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어요.
I couldn't even breathe.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놀란 상황은 같은데 황당해서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know that guy I've been talking to? Well, something happened today that really took me aback.
Tell me.
We were having a casual conversation, and I decided to ask him about his future plans. I was taken aback by his answer.
He's going to be a doctor?
He told me he had no goals, no plans for the future. None. He's 21 years old. It definitely caught me off guard.
That's quite surprising. I can't understand why you were taken aback. 21살의 청년이 미래에 대한 목표나 계획이 없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었다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Something happened today that really took me aback.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I was taken aback by his answer.
나는 그의 황당한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I can understand why you were taken aback.
나는 당신이 왜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이해해요. 놀랐다는 표현 한 개 더 나왔습니다.
It definitely caught me off guard.
이것은 정말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Caught off guard.
Caught off guard와
taken aback.
Taken aback은 놀랐다는 비슷한 뜻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Caught off guard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I was caught off guard by that question.
나는 그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 질문에 놀랐어요.
Taken aback.
Taken aback은 놀라서 기가 막힐 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놀랍고 기가 막힐 때
I was taken aback by the news.
나는 그 소식에 놀랍고 기가 막혔습니다.
I was taken aback by his answer.
나는 그의 황당한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놀란 경우 쓸 수 있는 표현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at guy I've been talking to? Well, something happened today that really took me aback.
Tell me.
We were having a casual conversation, and I decided to ask him about his future plans. I was taken aback by his answer.
He's going to be a lawyer?
He told me he had no goals, no plans for the future. None. He's 21 years old. It definitely caught me off guard.
That's quite surprising. I can't understand why you are taken aback.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was floored.
어안이 벙벙했어요.
You caught me off guard.
당신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I was taken aback by his answer.
나는 그의 대답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놀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공부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